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이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메뚜기 때로 심판하시고 또 그로 인한 기근으로 삶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얼마 전에 묵상한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죠. 일종의 징계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나 또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걸까요? 그러면 사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어떤 사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부르시고 또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 금식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큰 고통 중에 있지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소리 높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살려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앞선 본문을 말하는 것이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남녀노소 다 불러모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두려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합니다. 가끔씩 하나님은 참 자존심도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시다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아직 아니야, 더 해야 돼, 그걸로는 부족해, 뭐 40일 더 금식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금방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도 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수없이 수없이 반복되는데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어제 묵상했던 13절에서도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뉘우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해야 우리가 딱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도 그것 때문에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늘 겸손하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서 나와 있던 1장, 2장 초반부에 나와 있던 그런 심판과는 정반대입니다. 메뚜기 떼 때문에 먹을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그 메뚜기 떼가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북쪽 군대라고 말하는데 이 메뚜기 떼가 마치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수가 많아서 군대와도 같은데 그 군대를 떠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없어졌으니 다시 땅이 회복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도 말씀해요. 19절을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황폐해져버린 땅에 다시 열매가 맺게 된다 말씀합니다. 2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메뚜기 떼와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황무지가 된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농작물이 자라게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드는 이른비를 주시고 곡식이 완전히 여물 수 있도록 늦은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는 약속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모든 황폐했던 것들을 다시 비옥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2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다시 풀이 나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낸다라고 하는데 그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들짐승들이에요. 1장 20절을 보시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것이 회복되어서 들짐승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죄가 그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환경을 지켜내고 뭐 생태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단순히 자연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내는 일인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다시 동물들도 어떤 자신들의 어떤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메뚜기에게 피해를 입은 횟수만큼 다시 갚아주신다고도 약속합니다. 그리고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어떤 수치입니까? 단순히 이 메뚜기 떼로 인한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수치예요.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17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울면서 고백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무슨 살아계신 분이냐, 하나님이 무슨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수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에서 그런 모욕과 그런 조롱이 나오는 것이 수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단순히 메뚜기 때문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수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수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수치를 다 맑게 씻으시고 다시 그 영광과 그 지위를 회복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뭐가 수치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더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어떤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전혀 느낄 수 없어서 예수님 믿는 거 별거 없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아니구나 라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지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게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 보시면,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장래 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보게 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저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고 이적을 경험하고 어떤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된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땅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더 잘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그것을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제사장, 장로, 어린이, 젖먹는 자, 신랑, 신부 다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고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그것의 실현이죠.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 행하는, 신약의 표현대로라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이런 복과 은혜를 다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